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사마리아인의 지역을 넘어서 유대지역까지 이제 남쪽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언제든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3절을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유익이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따르는 것을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삶을 많이 흔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특별히 자기들이 해석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 생활의 중심이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데, 주장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을 예수님이 많이 거스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부담이 없는 말씀을 듣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부담 없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빚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말씀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부담이 생기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면 말씀을 비난하기보다 자기 삶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 생각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께 트집을 잡아가지고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하여튼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한다면 말씀으로부터 도망을 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복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심판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대항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걸림돌이 되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늘 복이냐 아니고 예수님이 늘 복이냐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예수님의 은혜가 걸림돌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우리 인생의 복과 심판을 동시에 가져오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려면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대항하고 거부하면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예수님을 제거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 때문에 생긴 긴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이거는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 문제가 당시에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대충 감을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게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이전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한 300년쯤 받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지 이제 거의 한 100년까지는 아니고 한 5, 60년 이상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로마는요, 이게 정복전쟁으로 세워진 나라였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는 문화였어요. 일종의 승자 독식 사회였던 거죠. 그리고 로마는 어떻게 보면 이 상당히 방탕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혼, 결혼을 정략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략 결혼이라는 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도 어떻게 보면 자기 계급 상승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도 상당히 손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헤어지고 또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혼하는 풍조가 아주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여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조차도 보면 오늘 보면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같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아예 장가를 들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푸념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빈정될 정도로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이혼하는 것을 쉽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혼 증가율이 세계 1위거든요.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고생하며 사느니 이혼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도 이혼을 점점 더 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당시 유대인들은 이혼하는 것을 쉽게 생각했느냐고 하면 신명기 24장 1절 때문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수치되는 일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었지만 여하튼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기초해서 그냥 이혼 증서를 주면 여자들을 그냥 내보내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혼하는 것을 대단히 쉽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에서 이혼하면서 이혼 증서를 주고 여자를 내보내라고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너무 고집이 세고 너무 완악해서 그 완악함 때문에 양해 하신 사항이지 이것은 이혼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8절, 9절입니다.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하도 완악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양해하신 것이지 그거는 이혼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문맥에서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는 것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인이 이혼 증서를 받으면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요 사회적 약자였거든요. 더욱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은 더더욱 사회적 약자여가지고요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 다시 결혼해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래서 이혼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빌미로 또 자유롭게 이혼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자기가 죄지을 기회로 그렇게 남용하는 것이 당시 이혼 증서를 주면서 이혼하면 상관이 없다 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같이 살아가다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런 갈등과 어려움은 잘 풀어내면서 오히려 서로 연약함을 보충해주고 그래서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부부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설령 음행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은혜 안에서 품어내고 감사 안아주고 혹은 용서하고 용납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부부관계를 은혜 안에 세워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먹이면서 쉽게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이혼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잘 돌보고 품어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생각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야 얼마나 많이 생겨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고생함이 허덕이는 사람을 풀어해방하시고 그 육신의 고단한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봐,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혼하게 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신명기법과 마찬가지예요. 신명기법에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고 한 이유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인을 보호하시고 품어내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혼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 다시 은혜 안에 소생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꼬투리 삼아서 뭐 이런저런 시비를 걸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마사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그러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서 자기 육체와 마음의 어떤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조차도 우리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빚어내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